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45장 1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다섯 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나귀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열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갈 힘을 주시고 우리의 길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사랑이 충만한 온전한 삶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들 혹은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순례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매성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례의 길을 떠나는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가는 길에서 그 도중에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아픔도 난임도 갈등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무엇 때문에 그럴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그 길을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들기도 합니다. 요즘 시대를 돌아보면 요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서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갈등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말씀은 그런 우리들에게 귀한 교훈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 먼저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뭐라고?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고 하는 이런 반응이죠. 바로와 그 신하들이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 땅에 왔다. 그 양식을 구하러 왔던 그 자들이 요셉의 형제였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바로와 신하들이 기뻐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았나, 인생 어떻게 살았나는 이걸 통해서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기쁜 일에 같이 기뻐해 주는가, 우리의 슬픈 일에 그들이 같이 위로해 주는가. 그렇게 위로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많다면 혹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잘 살았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바로의 말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 환대입니다. 환대예요. 이 바로가 요셉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형들에게 명령하래요. 너는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이라고 바로가 말합니다.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그래서 요번에 이제 가는 동안에 양식을 싣고 가서 내 모든 가족을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제일 좋은 땅을 줄 것이고 오면 이 애굽 땅의 기름진 것, 이 땅에서 가장 기름진 소산을 너희들이 즐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수레를 내줄 테니까 이 수레를 가지고 가서 그 가설들을 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야, 이거 이만저만한 환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쓸 기구들 염려하지 마라. 이거 요즘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몸만 와라. 이게 몸만 오면 된다. 여러분, 우리 진짜 우리를 환대하면, 진짜 우리가 꼭 왔으면 좋겠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헤어지기 전에 약속해줘. 꼭 와야 돼. 진짜지? 꼭 와야 돼. 그리고 걱정하지 마. 여기 오면 다 돼 있으니까 그냥 몸만 와. 식구들 있어. 괜찮아. 다 데리고 와. 여기 있을 때가 많아. 하긴 생각해보면 말이죠. 어디인가 초청을 받아서 강연을 하러 가게 되면 그래도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거기에서 비행기표도, 그것도 괜찮은 비행기표 사서 다 보내줘요. 그리고 비행기 타고 탁 가면 공항에 이름 딱 써 있어요. 그리고 리무진 탁 타고 가는 거죠. 우리가 학교에서 선교 활동을 할 때도 그런 비슷한 일을 합니다. 이 아프리카나 아시아 개발도상 국가에 있는 그 교수들 데려다가 가르칠 때 우리가 비행기표 사서 보내줘요. 물론 뭐 비즈니스 클래스나 이런 걸 사서 보내주는 건 아니지만 비행기표 사서 보내줘요. 공항에 오면 우리 이름 써서 그 사람 환대해요. 살 집도 다 마련해줘요. 먹고 살 월급도 다 마련해줘요. 다만 당신이 여기서 배우고 가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게 환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로가 이렇게 그 요셉의 가족들을 환대하는 것을 보면 첫째는 바로가 진짜 요셉을 고마워하는구나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셉을 통해서 이 애굽 땅이 일단 살았고 앞으로 우리 보겠지만 바로의 모든 재산이 더 풍성해졌거든요. 그러니까 바로는 진짜 고마운 거죠. 그런데 이 바로가 진짜 고마워하는 것과 동시에 여러분 우리 이 45장 그 첫 번째 부분에서 보면 요셉이 애굽 사람들을 물리치고 형들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당신들은 이 땅에 와서 살아라 하는 이 얘기를 할 때 히브리 말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형들에게 말해준 요셉의 말 그대로 바로는 마치 들은 것처럼 요셉의 말을 들은 것처럼 요셉이 형들에게 해줬던 말을 바로가 다시 말합니다. 이 말은, 이 현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 역시 애굽 땅을 요셉이 실제로 다스리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진을 일으키는 사람은 그 말에 권세가 있구나. 그 말에 따라 실제로 삶과 세상이 통치되는구나. 그렇습니다. 바로를 통하여 요셉이 애굽을 통치하고 있었구나 하는 거,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좀 전에 확인한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환대한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간절히 기다린다면 이렇게 그가 와서 살 곳, 그가 와서 거할 곳, 그것을 우리 준비할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너희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신 후에 내가 다시 와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들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니까 도마, 이 저 궁금한 거 못 견디는 도마가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모르는데 주님께서 어디를 가시는지 어디에 계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는 사실 좀 다른 표현으로 하셨는데, 예, 베드로야, 너는 요한이 어떻게 살지, 요한이 어떻게 될지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어. 다만 너는 내 뒤를 따라오너라. 다만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길 대주실 테니까, 그 길은 그런데 어떤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거할 곳, 예수님께서 우리를 환대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그 곳, 우리를 환대하시는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거죠. 그 이끌어주시는 예수님이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어려움도 겪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생각지 못했던 위험도 겪는다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 아 주님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그 길은 좁은 길이니까 말이죠. 그러나 저는 기도하고 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셔서 길 대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가 거할 곳을 예비하신 그곳으로 길 대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라면 그 쫓아가는 길에 어려움과 힘든 것을 좀 경험할지라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하시는 거구나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있을 곳을 예비해 줬어요. 그렇게 바로가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다섯 벌을 주고 또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나귀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매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바로의 명령대로 된다라는 이 말은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이게 권세예요. 이게 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에 공진하게 되면 그 말에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포하는 말은 권세가 있습니다. 그 말에 따라 현실이 이루어지는 바뀌는 이런 일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의 말에 따라 모든 것이 진행이 돼요. 그런데 여기 22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각기 옷 한 벌씩을 줍니다. 이 옷 한 벌씩을 준다라는 말을 그 NIV 성경은 New Clothing, 새 옷을 준다고 번역하고 있어요. 이 옷을 새 옷을 입었다라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 해석할 수 있을까? 이건 이들의 정체성이 바뀌었구나. 이들의 정체성이 바뀐 것을 확인해 주는 사인입니다. 사실 이들이 흉년이 들어서 양식을 구하러 올 때는 저 변방 이방 땅에 사는 군기가 잔뜩 든 그 양식을 구하러 온 사람들이었다고요. 이들이 처음 왔을 때 이거 간첩 아니야? 이거 정탐꾼 아니야? 이거 도둑놈들 아니야? 라고 판단을 받았던 그들인데 그들이 알고 보니까 애굽 땅을 통치하는 총리의 형제들이었잖아요. 이 일을 겪어가는 가운데 그들의 신분이 기가 막히게 바뀌었어요.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들은 처음에 형제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그에게 사리를 품고 그를 팔았잖아요. 근데 그를 팔고 난 다음에 아버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고 그래서 그들이 찢었던 옷처럼 그들의 가슴도 짓이겨져 그런 슬픈 삶을 그들이 살았어요. 근데 그들이 양식을 사러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오가는 동안에 그들은 아파했죠. 그죠? 그리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찾으셨도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고백했어요. 그리고 의도했던 바는 아니지만 요셉 앞에서도 자기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 남은 요셉의 형제인 베냐민이 요셉의 처지가 되니까, 요셉처럼 또 팔리게 될, 또 떠나게 될 처지가 되니까 옛날과는 달리 이제 그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대신 내어주는 결정을 하는 유다의 변화, 이런 변화가 그들 가운데 일어났거든요. 양식을 사러 오기 전에, 아니 그 전 그 요셉을 팔고 난 이후로 그들이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들은 달라진 거죠. 그들의 달라진 정체성, 그들이 이렇게 바뀐 사람이 된 거, 이것을 그들이 새 옷을 입은 것으로 표현해 주는 거죠. 사실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내어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 전체 이야기 중에 이 유다가 첫 번째입니다. 아, 사람이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사람이 이렇게 달라진 거죠. 그리고 그들이 그들 스스로 달라진 것이 아니라 요셉을 만나는 동안에, 그 요셉을 만나고 보니까 요셉으로부터 깨달아한 거예요. 요셉은 뭘 깨달았어요? 자기가 처음에 이 노예로 팔려왔을 때, 그리고 자기가 이제까지 22년 동안의 삶을 쭉 겪어보니까 이거는 형들이 나를 악한 의도로 행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의 경륜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구나. 아, 이게 나를 이곳에 오게 하신 이는 형들의 악한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하는 이것을 그가 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죠. 그죠? 그 형들로부터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 형제들을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이 옷을 바꾸어 입었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지난주에도 우리 얘기했습니다만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된 사도 바울, 그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라고 예수님께 평가받았는데 그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힌 바 돼서 예수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잖아요. 교회를 진멸하려고 살기가 등등했던 그가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변화, 그 사람이 되는 변화를, 그러니까 그 경험을 한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 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에베소 4장에 있는 말씀에 22절부터 24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 변화, 썩어져가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던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해서 죽었던 그는 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살잖아요. 그가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죠. 이제 내 안에 사는 이 내가 아니다. 내 안에 사는 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뜻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자기 신을 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사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바뀐 그의 삶을 갈라디아서 3장 27절과 로마서 13장 14절에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옷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세마포,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는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 우리가 입을 세마포예요. 그 희고 빛나는 세마포를 입고 그 새 옷을 입고 우리는 그날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 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새 옷을 주었어요. 그런데 여기 재미난 거는 그 새 옷을 주었는데 베냐민에게는 은 300세겔과 옷을 5벌을 줬어요. 옛날 같았으면 시기하고 힘들었을 텐데, 옛날 같았으면 아 역시 그 집안은 할 수 없구나, 그 어미의 자식은 할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시기했다는 말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배부르면 음식 봐도 그렇게 먹고 싶지 않습니다. 자기가 충분하면, 충만하게 받으면 부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 요셉의 형제들은 자기들이 받은 사랑이 이미 받을 수 있는 사랑보다 넘치는 사랑인 것을 알았어요. 분에 넘치는 사랑, 이미 충만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베냐민이 그렇게 더 사랑받는 거 더 이상 부족하게 느끼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부족하다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받은 사랑을 잘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주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길을 따라가는 동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부족함이 들고 누군가가 섭섭하고 시기와 분냄과는 다툼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를 향해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내 인생에 이렇게 나를 바꿔주신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는 어떤 형편에 처해도 나는 족하다, 내가 일체의 상황에도 내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고 말하잖아요. 그가 말했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거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5절부터 있는 말씀인데,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됨이니, 이때 이 부은바됨이니라는 이 말이 이 poured out 이라는 표현도 되고 이게 lavished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콸콸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은 바 됨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약속대로,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자를 위하여, 말씀과는 상관없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확인받아 알았기 때문에 그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로마서 8장 32절에 뭐라고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뒤에 어려운 형편과 상황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여 마치 도살당할 양처럼 취급을 받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어진 그 풍성한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확정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넉넉히 이긴다는 말이 압도적으로 충만하게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부어진 사랑의 그 충만함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부족과 결핍을 경험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알았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거죠. 그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축복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에베소 3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그랬거든요. 오늘 우리가 아까 기도하면서도 자매님이 고백했지만 하나님, 이 COVID-19 때문에 우리가 모이지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어려워요. 이런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제한돼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결박되어 있어요?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거예요.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지금 우리를 환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주님께서 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확증되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넘치도록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말이에요,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가운데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교회. 형들은 베냐민이 특별히 더 받은 거 기뻐했을 거예요. 기뻐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수레를 준비하고 아버지에게 물품을 주고 형들을 돌려보면서 그들에게 길에서,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이때 다투다라는 이 말이 라게츠라는 이 단어인데, 모세 오경에는 보면 이 단어가 두려워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시편이나 욥기나 이런 데를 보면 지진과 같이 흔들리다, 혹은 그러므로 두려워하다, 혹은 그러므로 분내다, 다투다 이런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아마 다투지 말라라는 뜻은 가면서 네 탓인지 내 탓인지 서로 탓하지 말라 이런 염려처럼 보일 수 있는데, 또 그렇게 해석되기도 하지만 사실 이게 요셉이 어떤 뜻으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그 자체로 그렇게 이유를 설명해 주진 않아요. 그렇지만 길에서 다투지 말아라 하는 이 말은 제 마음 가운데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로 들려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첫 번째 갔다가 가던 길에 보니까 돈이, 자기들이 냈던 돈이 자기 자루에 있는 걸 보고 토록 두려워했거든요. 그리고 갔다가 시므온을 남겨두고 오면서 어떤 숙제, 마음의 무거운 숙제를 가지고 가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리고 그 사연 끝에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그들이 이제 시므온과 더불어서 얼른 집으로 오는, 그 얼른 돌아오는, 그 바로 그 돌아오는 길에 그들이 목덜미를 잡혔잖아요. 목덜미를 잡히고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베냐민의 그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는 그런 어려운 일을 겪었기 때문에, 혹시 이들이 길을 떠나고 요셉으로부터 배웅을 받고 집으로 가서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집으로 가는 길에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까? 혹시 요셉의 마음이 바뀐 걸 아닐까? 우리가 떠난 다음에 다시 우리를 잡으러 오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아버지를 모시고 데리고 갔을 때 아버지 모시고 베냐민 일단 다시 모시고 난 다음에는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이유가, 창세기 마지막 장에 보면 야곱이 죽은 이후에, 형들이 야곱이 죽고 난 이후에 요셉이 자기들에게 원한을 갚을까 봐 요셉에게 찾아가서 엎드려서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아버지 당부하시기를 우리를 해하지 말고 우리를 보호해 달라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다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얼른 집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드디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25절에서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어 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돌아왔는데,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그게 큰 소리로, 이게 선포하다 혹은 선언하다 그런 뜻인데, 큰 소리로 확인하면서 아버지에게 말하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직도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아직도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애굽 온 땅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37장에서 형들이 요셉을 파는데요, 37장에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는 동안에 그 형들의 입에서 요셉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그 아이 혹은 우리 아우 열둘 중에 하나 이렇게 부르지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못해요. 왜? 금기어죠. 그거는 상처예요. 그런데 그 이름을 형들이 부르는 거예요. 아직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자기들이 팔아서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요셉이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자기들과 함께 있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요셉이 존귀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요셉이 자기들을 용서한 거를 알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문제가 풀리고 나니까 그 문제 앞에 설 수 있게 된 거죠. 드디어 형들은 요셉의 이름을 말할 수 있게 됐어요. 바뀐 거죠.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4장에 인생 복잡하게 살아가지고 여자들이, 동네 여자들이, 물 길러 온 여자들이 자기만 보면 수근수근 되니까 여자들 안 만나려고 아침도 저녁도 아닌 땡볕에 물 길러 왔다가 그 여자의 사연은 뭐였어요? 어찌 된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여자와 남편 되어 살았던 사람이 다섯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는 남자는 남편도 아니에요. 얼마나 인생이 복잡해요. 할 수만 있다면 자기 인생, 자기가 살아왔던 일 지우고 싶고 감추고 싶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이후에 그가 어떤 일을 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가 동네에 가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오십시오. 먼저 오세요. 오세요. 그리고 와서 보세요. 이 사람을 보세요. 내가 행했던 모든 일을 내게 말해준 이 사람을 보세요. 그가 메시아가 아닙니까? 그가 그렇게 두려웠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웠고 아파서 보고 싶지 않았던 자기의 상처를 그는 이제 자기 입으로 말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예수님 만나서 변화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형들은 요셉의 이름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여기 보니까 이야, 세상에 성경에 이런 표현이 다 있어요. 어리둥절했대요. 그 말을 믿지 못해서. 맞아요. 믿지 못,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 말이 사실이냐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사실이기에는 너무 좋은 거죠. 믿기에는 너무 믿을 수 없을 만큼 좋은 굿뉴스. 여러분, 야곱이 듣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거는 요셉이 아니군.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야곱이 그렇게 듣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마련해 준 수레는, 그리고 거기 가득 다 모두 그 가득 담겨 있는 많은 물건들은 도대체 자기 아들들의 능력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일이라고요. 여러분, 이 굿뉴스는 이랬으면 좋겠네 하는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굿뉴스는, 복음은 그 복음이 가져오는 현실이 있다고요. 그 복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져다 준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형들이 집에 오면서도 얼마나 이 뒤를 돌아봤을까요? 야, 이거 쫓아오는 거 아니야? 야, 이거 쫓아오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에게 허락된 이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할 때 우리의 감정, 우리가 때로는 정말 주님의 사랑이 너무 느껴져서 그냥 몸밖에 드릴 게 없어 주님 이대로 죽어도 좋습니다 할 때가 있지만 어쩔 때는 그 사랑도 느껴지지 않고 어쩔 때는 그 사랑이 믿을 수가 없어서 두렵고 떨리고 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의견을 믿는 것도 아니고 어떤 주장에 우리가 동의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믿는 우리의 믿음에 의지한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중에 누구도 구원을 확인할 수가 없다고요.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다고요. 야곱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자신의 아들들이 그 메시지와 함께 가지고 온 현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그 아들로 인하여 예수께서 행하신 그,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 그가 만약에 진짜 그리스도이시고 나를 위하여 죽은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라는 그 선교사를 뒤집어 엎게 했던 그 고백처럼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슴이 흔들리고 우리의 생각이 흔들릴 때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언제나 흔들림 없이 서 있는 저 십자가인 거죠. 여러분, 복음은 그렇습니다. 복음은 의견이 아니에요. 복음은 그 복음이 전해주는 현실이 있습니다. 오늘 야곱은 그 현실 앞에서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조카다 됐다. 이게 그의 기운이 소생했다는 말이 그 루아흐, 이게 숨이 그제야 트이는 거예요. 20년이 넘게 그의 가슴에 정말 그 응어리가 져있던 그게 드디어 뚫리면서 됐다, 내가 요셉을 보게 됐으니 됐다,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과 그의 가설들은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따라 쭉 오는 동안에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야, 참 파란만장하다. 참 그 구비구비 몰이쳐오는 그 몰아쳐가는 그 이야기들과 거기 얽혀있는 사람들의, 야, 참 기가 막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드디어 이들이 애굽으로 가는 이 결정과 이 애굽으로 가게 되는 이 이동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저는 그 언약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뭉클해요. 하나님이 짐승을 쪼개놓고, 보통 그 짐승이 쪼개지면 이 종의 신분이 된 사람이 그 사이를 지나가야 되는데, 종은 그냥 힘이 없이 누워있는데 주인이신 왕이신 그이가 그 사이를 지나가시잖아요. 그렇게 약속해 주신 그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드디어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동하는 이 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그들이 거기서 살면서 한 가족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으로 크게 자라는 요람이 되는 거죠. 저는 이 움직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이 큰 하나님의 큰 스토리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경륜 혹은 섭리라 그런다면, 이 하나님의 큰 스토리가 정말 이 도도한 강물처럼 흐르는데 말이에요. 그 흐르는 하나님의 이야기 가운데 요셉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이 그 하갈에서 이스마엘을 낳고 또 그가 사라를 그 이삭을 낳고, 이삭과 그 아들 사이에 있었던 야곱과 에서 사이에 있었던, 그리고 야곱이 가서 네 명의 아내로부터 열두 아들을 낳고, 그 요셉의 이야기, 그 각각 이야기가 서로 얽히고 설켜 있는데, 어쩌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서로 연관이 안 된 것 같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가 서로 완벽하게 서로 맞아서 하나님의 커다란 그 섭리, 하나님의 커다란 그 경륜을 이끌어 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놀랍고 감사한 일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그 원래 빛깔을, 그 원래 그 사람이 갖고 있던 고유한 그 이야기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 한 사람의 이야기는 그대로 그 빛깔을 선연하게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 하나님의 커다란 이야기를 써가시는구나.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야곱은 애굽을 향하게 됩니다. 오늘 이 우리가 봤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저는 우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예, 너는 나를 옷 입을 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은 옷은, 은혜로 입은 옷은 본질적으로 똑같아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놀랍고 신비롭게도 그 본질적으로 똑같은 그리스도라는 그 옷이, 우리가 입는 옷이 각 사람 각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 어쩜 그 사람을 위하여 완벽하게 맞는 그 사람만을 위한 옷이 될 수 있을까? 그 옷은, 그 이야기는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완전하신, 정말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풍성하게 부어진 그 동일하게 보배로운 그 그리스도라는 그 옷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독특하게 부어지고 독특하게 입혀졌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비교하며 다툴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서로 다른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아름답고 큰 이야기를 완전하게 써가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어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나를 위하여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로 그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사람, 그래서 가는 길, 주님 길 대신 주님 따라가는 그 길에 쓸데없이 두려워하거나 쓸데없이 비교하여 다투지 않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그 주님, 그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요셉의 이야기와 그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건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여, 내게 주신 주의 은혜가 좋카오니 나를 향하여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어떠한지 우리로 알아서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따라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정말 믿기에는 너무도 감사한, 아니야 그럴 수 있어라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그 충격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 받았는데 하나님 지혜로운 사람들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사랑에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와 깊이가 어떠한지 알아서 우리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길 대신 주님을 함께 기뻐하며 따라가는 사람들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